자, 이번에는 시편 2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그리스도의 무너뜨릴 수 없는 천년왕국,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앞날에 대한 것,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이와 같은 그 말씀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편은 참으로 내용이 좋고, 그 다음에 정말 인생의 그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그 좋은 시편인데, 신약성경에서는 시편 1편의 인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성경의 기자들 중에, 심지어 예수님도 시편 1편은 인용을 안 하는데, 2편은 신약성경에 매우 많이 인용이 돼요. 마태복음 3장 17절, 7장 23절, 17장 5절 해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11장 18절 등 거의 한 10번에서 15번 정도의 신약성경 말씀이 시편 2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모든 노트를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그 모든 구절을 다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노트를 보시면은 어디에서 인용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8편, 16편, 22편, 23편, 118편 이렇게 이제 해서 메시아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시편, 뭐 사람마다 조금 분류가 이제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10편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담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 시편의 첫 번째 시편이 시편 2편이다. 자, 여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를 형성했다, 이런 내용 알 거예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왕을 주라고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수십 명의 인간 이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인간이 이제 왕이긴 해도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 그 체제는 신정국가 이제 체제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시편 2편에 나오는 왕이 나오거든요. 그 왕이 지금 아들이 이제 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왕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영어로는 son of David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2편은 12절로 이제 돼 있는데, 12절이 넷으로 이제 구분이 돼요. 네 명이 음성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음성을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이제 3절은 이교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주를 대적하며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여기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거를 우리가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들의 음성이 1절에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6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조롱하시는 그런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껄껄껄껄하고 웃는 거죠. 웃으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히 여기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노라 하시리로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신다. 지금부터 한 4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집트에 들어갔더니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돌덩어리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피라밋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로 다 쌓아 올리면서 에 하나님이 꼼짝을 못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이 구조를 갖다 보세요.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102층을 졌다 그러고 뭐 605층을 졌다 그러고 뭐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바벨탑을 짓고 그러는데 하늘들에 앉아 계신 분, 여기 나온 하늘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포함하는 그 하늘들, 예, 그거 전체를 주관하신 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뭐 메뚜기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롱하시는 그런 음성, 그 음성을 내시는 장면이 4절에서 이제 6절에 나온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이제 9절은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쇠막대기로 부수며 토기장의 그릇같이 내던져 산산조각 내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걸 음성으로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맨 끝에 가면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직접 쇠막대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게 아드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은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성령님이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고 그 아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평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롭게 될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재판관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제 젖쥐로 돼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는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 사사기라고 배우잖아요. 사사. 삼손이 사사. 이게 사사인데 원래 영어는 젖쥐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재판관들은 왕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왕이 있지 않았지만 전체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요. 이런 걸 재판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서 보면 왕들 이야, 이교도들의 왕들이 나오고 왕들보다 조금 못한 그런 통치자들 지금 재판관이라고 얘기한 건데 이거를 법원에서 무슨 판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젖쥐라고 하는 그런 그 직무수행자는 거의 왕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다. 나중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너희가 나중에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열두 지파를 각각이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의미가 젖쥐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아들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여기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권고하죠. 그러지 않으면 입맞춘다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라 거기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하고 한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진다. 이거를 입맞추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한 편이 되지 않으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시면서 여기 그 시편 주석 쓰신 분이 도입하는 글에 이러한 걸 하나 이제 올려놨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과거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거 그때 뭐 장발장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이제 아시죠? 프랑스 혁명으로 몹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한 정치 혁명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앞에서 법과 질서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명한 감옥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하는데 그 감옥을 습격을 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노틀담 그 성당에 올라가서 뾰족탑 이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다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땅바닥에 다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이제 쳤습니다. 그 혁명가가 어떤 가난한 농부를 붙잡고 이렇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십자가처럼 다 끌어내릴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가 아주 도전적인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다면 한번 별들도 끌어내려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사람이 만들어놓은 무슨 건축물이니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들어놓으신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도전할 수도 없고 끌어내릴 수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죄악된 그 인간의 교만한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사탄 마귀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하고 전 우주적인 그런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첫째 하늘 이걸 이제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마귀가 와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해요. 죄가 들어왔어요.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그 왕국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분명하게 확실히 이 땅에 세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마귀의 뜻이 완전히 굴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정말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그런 일 그거는 마귀도 사탄 마귀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시편 2편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의 그 주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네, 이런 내용입니다. 왕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은 뭐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무지합니다. 네, 이거 왕국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고 얘기하면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왕국은 자꾸 뭐 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 그렇죠? 통치하려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하지만 마귀에게 넘어가서 아담이 그 왕국을 마귀에게 넘겨줘서 지금 세상이 마귀의 것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원상 회복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 통치가 우주공간 전체에 꽉 차는 그런 일,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건 사람의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안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한국의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구원받는 거, 복받는 거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게 없고 왕국은 킹덤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말 성경은 다 킹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뭐 나라, 국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왕국을 다스리신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갖질 않습니다. 심지어 찬송가에도 천년왕국이 나오고 찬송가에도 휴고 가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가짜로 부르는 거예요. 가짜로. 그거 얘기하면 다 천년왕국 없다 그러고 왕국은 없다 그러고 교회가 다스리는 게 왕국이라 그러고 무천년설이 맞다 그러고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와 같은 그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천주교 또 프로테스탄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천년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또 오시기 바로 전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지금 메시아가 세우려고 해서 이 땅에 지금 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와서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고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연장이 된다. 이런 의미의 그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왕국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프로테스탄트들이 뭐 어떻고 천주교인들이 어떻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때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저 땅에 갖다 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땅에 갖다 놨잖아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세상에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뭐 이런 신학 이런 거 따를 거 전혀 없고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연왕국 성전을 지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것처럼 또 어떻게 해요? 7년 환란기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여기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저 예루살렘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시편 2편의 이제 총 주제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2절에 가서 보시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또 설명을 합니다. 7절 가서 보면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 이날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2월 25일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아,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아들이나 딸이 나오니까, 아들이나 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거, 원천이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낳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는 더 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들이 나오고 발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성령님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성령님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아들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일 크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낳았다 하는 말을 영어로 가서 보면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이것도 이제 도치로 해서,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Beget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Beget. Get이라고 하는 Beget. Beget은 B에다가 get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I got a cold 그래요. 내가 cold, 감기를 걸렸다는 걸 I got a cold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냐? cold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be가 붙잖아요. be get이 되면 특별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특별 관계. 그 무슨 얘기냐? 아버지하고 아들 하나님이 특별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라가 낳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자가 낳지 어떻게 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근데 지금 성경의 그런 개념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여러 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하고만 특별 관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비겟이라는 그런 단어, 비에다가 겟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된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 가서 뭐 독생자라고 돼 있어요.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이라는 거예요.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하고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영어로 only begotten son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마 수십만 명, 수억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입양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법적인 관계, 그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 아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단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고 없어요. 모든 면에서 이 세 인격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거예요. 권위도 세 분이 다 똑같으시고, 그렇죠? 권능도 똑같으시고 영광도 똑같으시고, 이런 의미의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아버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미치고 그 밑에 성령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 13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그럼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7절을 인용하면서 뭐로 인용을 하냐,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사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서 이제 끌어올리잖아요. 그 끌어올린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시편 2편 7절을 이야기해요.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활시킨 거, 그게 특별관계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낳은 게 아니고, 여기도 진짜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낳고 그러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엄마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로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걸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표현할 때. 근데 원래 그 단어가 비겟이다. 겟은 관계를 맺는 거고, 비가 붙으면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특별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삶의 적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맨 끝에 이 모든 걸 설명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죠? 네. 모든 불신자들은 이 시편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상한 마음으로 경건한 그런 그 슬픔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인정하고 그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은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뭐 재물 많다고 된 것도 아니고, 지식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뜻이 그렇게 하려고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표현에 따르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에 따라서 입을 맞춘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아주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다. 그 아들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신뢰한다고 하는 거, 이건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다.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님을 통해 화평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버지를 대적해서 죄를 지은 거, 이거를 회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그게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화평의 이와 같은 행복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행복하다는 그런 삶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많고 뭐 차가 크고 뭐 돈 많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행복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 그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그 사랑침례교회 사이트에. 조이하고 해피니스의 차이가 뭔가. 조이는 이제 기쁨이고 해피니스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 글을 올렸어요. 거기 이제 핵심에 가서 보면 조이는 이렇게 조이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고, 해피니스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다. 그러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할 때는 해피 볼스데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는 조이 투 더 월드,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행복을 전하는, 예수님은 행복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조이를 주러 오신 거예요. 조이. 그렇죠? 그 조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신라와 함께 같이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 이걸 성경은 조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냥 힘이 다 빠집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나 가만히 몇 면을 보면, 이건 어떤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안에 누가 덜 나쁜가를, 셋 중 안에 누가 덜 나쁜가를 지금 택해야 되잖아요. 이런 통탄할 일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올바른 선택 못하고,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아이들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냥 꽝꽝대고 음악이나 하고, 정신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너무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거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뭐 했는데 아바타를 만들고 뭘 해갖고 와서 가상세계가 있고, 진짜 세상에 와서는 잠만 자고 가상세계 와서 뭐 한다고 뭐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람이, 인력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기계가 다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60만 원짜리 이런 거 해갖고 아파트 이런 거 다 하나씩 닭장처럼 지어주고, 국가에서 60만 원 주고 휴대폰 하나 주고 넌 이렇게 살아라 앞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국가에 순응하는 그런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모든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60만 원 주시고 조그만 거 5병짜리 하나 주고 핸드폰만 하나 주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린다. 참 이게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인데, 그치? 왜 그러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먹여 살리시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줄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가진 사람들은 가서 좀 일을 하고서 돈 벌어다가 나머지는 닭장에서 키우듯이 이렇게 키울 수밖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그런 세상 오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놔놓고 닭장에서 애들이 자란다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저희도 지금 손자, 손녀가 6인데 닭장에서 애들이 이제 60만 원 받고 이렇게 핸드폰 하나 받고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그게 인간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비인간적인 인간 농장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 근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며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재물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다 두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영원한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 우리 고린도전서에 가서 표현에 따르면은 우리 귀에 들어와 본 적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메타버스니 뭐니 뭐 이런 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 그게 어느 면에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우주를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천국이에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게 사실은 천국이에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는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닥치려고 하면 아버지께 대항하며 죄를 지은 거 회개하고 아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